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든파이브 새 성전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창립 17주년 주일 예배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였고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시작부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광야에 머무르던 시간, 그리고 마침내 이 축복의 성전에 입성하기까지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며 같은 시기에 예비하신 이곳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때에 들어오게 하시고 미션을 처치, 복음의 항공모함으로의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의 길로 더욱 분명히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와 재해와 전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이때에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행하는 악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가운데 시작하는 이번 학기를 하루를 깨우는 거룩한 새벽 제단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광야에서 저희를 낮추시고 갈급하게 하셨던 그 훈련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사오니 왕의 보좌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단지 외형만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고 뉴젠과 청년들의 부흥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복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한홍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사 날마다 새로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선두에서 앞장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길 바라오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안달을 하죠. 아마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한 한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말하기를, 대통령이 돼보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는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블 영화의 초능력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 그러면 그걸 거의 예의범절의 분야에 속합니다.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특히 동양식 예절은 존댓말을 쓰고 학교나 서비스 기업에서 그런 걸 가르치죠. 그렇지만 그것은 겸손의 모양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인간의 원죄와 또 구원 문제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겸손의 극치가 예수님이시라면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사탄 루시퍼죠. 그는 한때 하늘나라 예배를 총괄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귀하게 창조하셨고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도 교만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 결과 인간도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듯이 에덴 당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단순한 예의 범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무서운 영적인 힘이 그 교만한 사람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교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한 것은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 사건은 얼마나 하나님의 겸손이 지극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또 그 성육신 사건에서 또 한 단계 더 내려간 인간을 위해 생명까지 또 내려놓으신 겸손의 극치가 되는 사건이죠. 교만이 인간을 타락시킨 저주와도 같은 죄라면 이것을 푸는 힘은 이것을 떨쳐버리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옛사람, 죄의 사람, 이 교만의 마귀의 씨가 뽑혀나가고 우리 안에 겸손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겸손의 힘이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의 내분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답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만과 믿음은 본질상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는 사람,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 예배 때 뜨겁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척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만 의지한다는 겸손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항상 과신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절박함이 있어야 파워가 실리는데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보험도 들어둡시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꾸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신경을 쓰면 그건 교만한 거라고 하셨어.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니 어찌 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믿음 킬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눈을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성경이 들어갑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 그 자체셨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의전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종같이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높임을 받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사랑하셨다인데 두 번째 자주 나오는 동사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말이 나올 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면 계속 뭔가 주고 싶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한테 뭘 퍼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고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주시고 주다 주다 못해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3차원의 공간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었다 인간 예수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헬라어 표현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은 거지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었다는 걸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리셨던 모든 영광과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런 분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한 왕국의 왕자가 전쟁터에서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낙마에서 낭떠러지 밑으로 불러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다행히 착한 시골 농부에게 발견돼서 그 마을에서 이제 치료받고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낙마할 때 충격으로 왕자 시절의 기억을 과거의 기억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모르니까 자기도 그냥 그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시골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된장찌개 먹고 초가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과거 왕자였던 시절에 기억이 없으니까 지금 초라한 시골 촌부로 사는데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천국에서 기억이 생생한 채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한테 천국 이야기할 때 마치 제자들은 가보신 분처럼 얘기하네. 진짜 거기 계셨었으니까.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한번 사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날개를 펼치면 2m 이상 되는 아주 웅장한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가 그랜드 캐년 같은 데로 쫙 날아가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사냥꾼들이 흰머리 독수리를 산채로 포획해가지고 좁은 우리에 가뒀어요. 모이도 그냥 잘 주고 먹이도 잘 주고 좋은 환경에서 길렀는데 2주가 못 가서 시름시름 앓더니 이 야생의 흰머리 독수리가 죽었다는 거지.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넓은 창공을 누비는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뺏어버리니까 땅에 가두니까 아무리 잘 먹여도 그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던 거죠. 미물인 독수리도 그런데 천지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온 우주를 가득 임재로 채운 하나님께서 그 콩알만한 그 인간의 육체 속에 갇혀서 그 3차원의 역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거리에서 추수감사절 때 자원봉사팀에 껴가지고 노숙자들한테 음식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그 뭐 몇 시간씩 서서 음식 나눠주는 건 하겠는데, 와, 그 노숙자들 가까이 다가오는데 냄새가 몇 주 몇 달씩 목욕을 안 한 그들의 몸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몇 시간 수프를 퍼주고 음식을 담은 일회용 접시들을 주는 일은 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 이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365일 살아라 하면은 아, 그건 진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같은 수준의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이 사람들 레벨에서 산다. 인간이 인간을 볼 때도 수준을 조금만 낮추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건 수준을 낮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진 거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그것도 자기를 배신했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육신에서 또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내려가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로마의 여러 사형법 중에서도 카르타고에서 빌려온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거였어요. 죄수가를 발가벗긴 뒤에 죽도록 그 로마의 그 동물뼈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살을 찢어내는 채찍질을 한 다음에 탈진한 죄수를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뙤약뼈 나무 위에 매달아 놓으면요,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고통 속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기지 않았습니다. 천 번을 죽는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사건이죠. 권리 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은 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나이, 자기 직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나는 어디 가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라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게 충족 안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대통령도 받아야 되는 의전이 있잖아요. 결례를 하면 막 나라끼리 막 전쟁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의전을 받아야겠습니까? 이걸 다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한때 자기 스스로의 의에 도취되어 있던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 교만하고 그 잘났던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으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교회 최고 지도자였지만 바울은 어디 가서 얻어맞고 못 먹고 한 데서 잠자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땅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보상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셨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 것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시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성경 최고의 역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았고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은 어제부터 우리가 언급했던 빌립보 교회 내부 갈등의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 사역 많이 하는 영향력 높은 여자 평신도 리더 집사들 간의 내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였던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어요. 이 분열의 문제를 바울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로 하지 않고 너희들 둘 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을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 좋다고 했지만 진짜 믿음 좋으냐? 진짜 믿음 좋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처신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경륜이 오래되어도요 교만과의 싸움을 이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듣고 현장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목격했던 제자들도, 단기 선교회 가서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켰던 제자들도 이 교만의 덫을 뿌리치지 못하고 3년 내내 누가 더 큰 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래 목회자들이 모이는 신학교 안에도, 찬양하는 성가대 안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안에도 교만이 침투하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났냐는 문제로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기가 찰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므로 항상 본질의 이슈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작은 자, 남은 자, 약한 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갈수록 자신이 작은 자, 약한 자, 남은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사실 뭐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명심해야 될 설교죠. 우리는 주님 사랑의 팔로 날 잡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큰 바의 얼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제국의 왕자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가장 낮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시골 나사렛에서 인류 예루살렘 대학에서 성장하실 수도 있었지만 시골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로 사시다가 공생을 시작하셨어요. 흙수저의 삶을 일부러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소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조금만 힘이 생기면, 조금만 돈이 많아지면, 조금만 좋은 대학 나오면 너무 교만해요.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갑질을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코드는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분을 자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저도 모르게 치켜드는 이 교만의 그 풀뿌리가 사그라들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교만하고 자기 PR하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자꾸 물들어가지고 겸손하던 사람도 자꾸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겸손 앞에 압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려다가 루시퍼처럼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서로 사랑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를 닮은 겸손이 교회 지도자들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모든 재직들부터 이렇게 주님의 겸손을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늘 부끄럽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던 주님은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에 자꾸 미혹되어 자기를 높이려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 일을 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재현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합니다. 늘 교만한 내세우기를 잘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